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연속해서 저희가 본문은 똑같은 것으로 좀 정하고 보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서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참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이 결혼과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또 잠깐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정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게, 또 결단하는 계기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가정 시리즈로 제가 요즘 가정에 관한 말씀과 이제 요한복음 강의 연속해서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오늘은 가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시리즈 세 번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두 가지 조언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두 가지 조언 이런 제목입니다. 결혼이 뭐고 가정이 뭔가 약간 좀 우리가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두 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진행할 때 어떤 때는 결혼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좀 섞어서 이렇게 별 구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가정이 이제 시작이 되죠. 가정이 형성이 되죠. 결혼과 함께 가정이 형성이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또는 실제적인 어떤 행위입니다. 결혼을 한다. 결혼.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의 그 행위, 결혼의 행위와 함께 시작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죠, 사실. 가정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어느 가정에 방문한다 이렇게 될때그 어떤 집안,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꾸민다, 가정을 가꾼다, 가정을 세운다, 뭐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결혼한 두 남녀와 또 이제 그들의 태 열매인 자녀, 이 부부와 자녀, 이게 이제 최소 단위죠, 가정의 부부와 자녀의 삶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시부모님이나 또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부모가 포함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주인공은 남편, 아내, 자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가정이다, 불행한 가정이다, 또 건강한 가정이다, 또 병든 가정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에 이것은 그 가족 구성원 간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관계, 이제 이걸 표현하는 또는 평가하는 그런 표현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가정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잠깐 조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면,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설계와 의도, 또는 목적,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가정 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목표가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다산과 번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어떤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제가 제시한 것은 이제 연합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연합. 둘이 이제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연합의 구체적인 의미를 제가 성경에 이렇게 단어들을 조사해서 말씀드릴 때 연합은 한 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편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된다는 말은 부부가 한 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동일한 입장에 선다. 또 어떤 일에 가담하는 것이다. 또 힘을 합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로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부부 간에 연합이 깨져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살고 하고 사니까 우리도 뭐 조금 연합이 깨졌다고 해서 이게 뭐 대수일까? 큰 문제일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부부 간의 연합이 깨져 있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결혼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준비할 것들이 좀 있다 그랬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물론 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결혼을 하기 전에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목표, 목적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돼 있으면 그 결혼 생활 보나 마나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엔 특별히 성숙함이 요구된다. 뭐 여자도 뭐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남자는 더 성숙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것 이것은 이 미성숙한 채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이 성공적일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혼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뭐 20세에 결혼하냐 40세에 결혼하냐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20세 이상이면은 뭐이 육체적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뭐 결혼할 조건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육체적 이제 단순히 어떤 뭐 힘이 센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육체적인 성숙함과 또 혼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성숙함 이걸 갖추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담처럼. 또 여자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지만 또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될건 뭐냐? 남편 안에서, 남자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의 삶이 남편 안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이 지향점, 목표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또 남편 안에서 자신의 삶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질서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과 또 가정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 그런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좀 실제적인 조언이 될 것이고 또 이미 결혼한 부부들에게도 나는 이런 게 없이 결혼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잘 하고 있구나 또는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혼 생활을 조정해 가야 될지, 발전시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도 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불행해지려고 결혼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주변에서 다 봐왔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심지어는 시간이 갈수록 지옥 같아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처음엔 죽고 못 살아 결혼했는데 몇년 지나면서 요즘은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죠. 조금 지나면서 그 삶이 천국이 되어야 할그 결혼 생활과 가정이 오히려 지옥 같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결국 파국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이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몇년 전에 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죠? 예, 맞습니다. 성격 차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하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 성격 차이 그냥 별 이유 없으면 성격 차이라고도 또 얘기하지요, 사실. 근데 어쨌든 성격 차이가 이제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배우자의 부정이나 어떤 불화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으로 인해 시작된 이 가정이라는 이 틀은 굉장히 깨지기가 쉬운 틀입니다.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 것을 보면 이건 깨질 가능성이 또 특별히 이혼을 실제로 감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정적으로 이혼하고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틀은 굉장히 깨지기가 쉬운 틀인 거예요.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꾸어주지 않으면 황폐해지는 그런 어떤 정원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잘 가꾸어져 있는 그런 정원과 같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갖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메마른 땅과 같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되돌려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번 결혼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꾸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사별이 아닌 경우에 다시 재혼하고 이혼한 사람과 또 결혼하고 이러면은 그 땅을 더럽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혼은 더 신중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쉽게 발생하고 빈번해지는 것, 이것은 그 땅이 그만큼 사악해진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세술에 관한 책들도 있고 또이 상담학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남자와 여자의 독특한 특색들을 이제 서로 이해하게 해주고 또 서로 배려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젊을 때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여러 권 이렇게 이제 읽어보고 또 많은 도움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책들의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다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그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가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이거 같아.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 이렇게 이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셨을 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떠올리셨을 수 있습니다. 가사를 서로 좀 많이 분담해야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상대를 좀 인정해줘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줘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바람직한 것들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는 잘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잘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왜안 될까? 모든 이 조언서들이, 모든 상담학 서적들이 다이 상담하는 글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배려해야 된다. 상대방을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렇게 좋은 조언들이 많은데 왜안 될까요?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아이들이 더해지거나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더해진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다.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처세술 책이나 상담학 책의 그 출발점이 여기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 위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상담이나 조언은 다 이게 허망한 것입니다.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입발림 소리인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이 조언들은 그것은 그건 가짜인 거예요. 대표적인 이러한 사상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회주의 이론이나 공산주의 이론은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바탕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극도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해야만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어떤 뭔가 이론을 세우고 처방을 내게 되면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선동인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됐건 그게 자본주의가 됐건 그건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소위 좌파 이념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마치 그걸 받아들이면 뭔가 깨어있는 사람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속임수인 것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조언하는 그 어떤 책이라도 이 바탕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망상, 환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어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매 순간 죽기 전까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처세술 책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모든 것을 노력하면 더욱 선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서 한순간에 천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지금 옆에 앉은 분을 딱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이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이거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웬걸 알고 보면 실상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구원받고 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 정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 이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에,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이르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상에 대한 어떤 이제 판단, 보상에 대한 심판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죄에 대한 어떤 정죄와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육신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를 우리가 온전히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썩을 육체 안에 살면서 우리의 육적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새 본성 하나가 새롭게 창조되는 문제인 것이지 옛 본성이 아예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이 어떤 죄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로 인한 어떤 심판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 속에서 자아는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 매사에 지극히 이기적인 본성, 즉 지독한 자기중심성은 계속해서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닙니까? 이 자아, 이 정말 망할 놈의 이 자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매 순간 괴로워하고 우리 참 이 몸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내가 원치 않는 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것이, 양쪽이 다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천사 같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서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이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는 그 사랑의 불꽃을 되살리기 위해서 집의 분위기도 바꿔보고 뭐 입는 옷도 바꿔보고 뭐 함께 여행도 다녀보고 또 함께 맛집도 찾아다녀보고 함께 취미생활도 같이 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조언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편과 아내, 넓게 보면은 자녀와 부모, 이 가족 구성원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놓치기 쉬운 그런 조언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좋은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모든 것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까칠한 사람, 불복종하는 사람, 그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성격 까칠한 분,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 잘 들으세요. 까칠한 성격 가지고 있으면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겁니다. 아예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그 상태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내 어떤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까칠한 거, 반항적인 거,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친다면 그런 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그 미련한 자 위에는 채찍밖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채찍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까칠한 성향을 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바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 또는 부모가 모두가 다 각 구성원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깊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서 남편과 아내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또는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애초부터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남편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고 아내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한다 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일에 관심이 없거나 두 사람 모두가 다 이 일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본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어떤 책에서 제가 이렇게 본 그 어떤 그림 중에 제일 인상에 남는 그림은 바로 결혼의 삼각형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정말 참 누가 이것을 그려놨는지 참 잘 그려놨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됩니다. 이 삼각형이 있는데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한쪽에 남편이 있습니다. 한쪽 꼭지점이 남편이에요. 이 바닥 꼭지점이 남편이에요. 다른 한편의 바닥 꼭지점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꼭지점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밑변 쪽으로 서로 계속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변 쪽에는 더 이상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성실하고 뭐 돈도 잘 벌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뭐 마음도 잘 맞고 정서적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공유하고 서로 정말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이 끊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이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정말 만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꼭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더 가까워지고 아내도 이 꼭지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가까워질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부가 완전한 하나의 연합, 몸이 하나가 되고 혼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연합을 비로소 이 꼭지점에서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정말 참으로 참 올바른 그런 관점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도가 진정으로 올바른 구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좋은 결혼이 어떤 결혼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이 결혼으로 인해서 이 결혼 관계로 인해서 더욱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는지 혹은 변해가고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이 결혼이 복된 결혼이고 좋은 결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인지 성공적인 결혼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그러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혼으로 인해서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혹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 저 사람이 이걸 안 해줘서 저 사람이 배우자가 이걸 나한테 못해줘서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나는 요모냥 욕걸로 살아. 내 친구들 보니까 배우자가 정말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좋은데 나는 배우자가 그걸 못해줘서 안 해줘서 나는 이렇게 불행해. 이 생각만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 보십시오. 이 결혼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저 배우자가 저 남편이 또는 저 아내가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더 주님께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변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남편으로서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이 돈 잘 벌어다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내로서 집안 살림 잘하고 아이 잘 키우는 것, 아이 대학 잘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결혼 때문에 저 남자가, 저 아내가, 저 여자가 나와 결혼한 것 때문에 보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돕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퇴근 후에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집 가사 일도 도와주고 저는 우리 모든 남편들이 그렇게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자상한 남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퇴근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없이 그런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이 왜 분리수거 안 해주냐, 왜 진공청소기 안 돌려주냐, 왜 아이하고 안 놀아주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러나 남편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해가도록 배우자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인내하시고 그걸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우자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필요한 어떤 이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예? 신앙서적 사는데 조금 과하게 지출했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좋은 거예요. 예. 남편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선교사님 오셨을 때 선교헌금을 조금 과하게 지출해서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거예요. 그 남편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배우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더 채워 주실 거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나보다 교회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제가 기존 교회의 어떤 교회 생활의 패턴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이 집안 다 팽개치고 교회 가서만 살고 제가 이런 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저와 이제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분명히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것인데 그런 거 말고 그 마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놓고 배우자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배우자가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좀 과하게 뭐를 하다가 조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 비아냥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비아냥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격려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배우자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핀잔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오히려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본인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핀잔 주지 마세요. 조롱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남편이 또는 아내가 결혼 후에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보다도 더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그 결혼 좋은 결혼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배우자끼리서 사랑하는 데에 몰두하는 결혼 그거 좋은 결혼 아닙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더라도 또 결혼 이후에 배우자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면 경제적으로 조금 그 순간 좀 어려워져도 그거 괜찮은 겁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 있고 설사 죽는 날까지 그거 안 채워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 느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 느끼셔야 돼요. 그것을 비난하고 뭐 예수 믿는다면 당신 왜 그래? 나보다 더 오래 믿었다면, 나보다 더 먼저 예수 믿었다면 당신 왜 그래? 비난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못 도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지 못한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에 실제적인 조언이 이제 첫 번째 게 뭐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남편이나 아내나 다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죄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또는 내 아이들이 또는 내 시부모님과 내 부모님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게 정작 중요한 문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적인 사랑에 집착하기보다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주례사 같으네요. 예. 예.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할 책임이 생긴다는 거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십니까? 예.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물론 이 문맥은 이제 이 조금 이제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 이제 그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장가간 남자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염려하는 것, 또는 시집간 여자가 남편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염려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전제로 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결혼했을 때 배우자, 상대방,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감정의 불꽃이 이제 사그라들었을 때 이 가정을 그래도 여전히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혼에 대한 의무와 책임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주님 섬기는 게 늘 기쁘시던가요? 예배 참석하는 게 늘 기쁜 마음으로만 오시게 되던가요? 주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이 매번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만 하시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령 모임 나올 때마다 기쁘시던가요?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의무감을 느끼는 것, 책임감을 느끼는 것. 물론 이제 그 의무감의 분량보다 자발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서 하는 그 몫이 더 커지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그렇게 그 상태로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훈련할 필요가 있고, 그 훈련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 의무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결혼도 똑같습니다. 결혼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은 금방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엔 무엇으로 그걸 지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무예요. 의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한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순간에 멋진 말을 했냐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멋진 말, 그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됨됨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로 판단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의무보다는 권리를 더 주장하고 책임보다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결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맡겨서도 안 되지요. 그렇죠? 그걸 배우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것은 의무감이 없는 이러한 것은 미성숙함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남자가 준비해야 될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숙함.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의무감이 없는 것은 미성숙함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일수록. 그래서 이게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서도 이 책임감이 중요한데 하물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책임한 사람과 결혼한다? 의무는 제쳐두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일을 벌여놓을 줄만 알았지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 말만 번들르르하게 하고 전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정말 불행한 그런 결혼입니까? 얼굴이 예쁜 것에 속아서 또는 얼굴이 잘생긴 것에 속아서 불성실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것에 혹해서 무책임한 배우자, 성실성을 배우지 못한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런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평생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인데 왜 이렇게 저를 불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탓하시면 안 돼요. 잠언 19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지가 잘못해놓고 뭐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우기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 뜻은 원래 그거 아니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 아, 이 사람이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해놓고. 얼마 안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혼 서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결혼 서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요즘은 결혼 서약도 없이 그냥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례자와 이제 하객은 그 결혼의 증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먹고 놀자고 그냥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의 증인으로 이렇게 이제 서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그 주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아무개는 누구누구를 나의 합법적인 아내로 또는 합법적인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에든지 슬플 때에든지 부요할 때에든지 가난할 때에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러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서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의 서약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충실하겠노라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서약 식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결혼을 하기 위한 그 여자를 쟁취하기 위한 그 남자를 쟁취하기 위한 입발림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소약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 악한 일입니다. 그건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소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언약을 파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특성인 것입니다. 언약을 쉽게 파기하는 것, 마귀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 소약을 할 때 남편이 나는 이 여자에게 돈만 잘 벌어다 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며 존중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소약한 거 아닙니까? 이 소약에서 아내는 돈을 잘 벌어다 주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내 남편을 잘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약했습니까? 돈 잘 벌어온 한도 내에서 내가 그분을 존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결혼 서약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또는 행복한 가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막연해지기가 쉽습니다. 아니 뭐 그냥 기도하면 다 되겠지, 어떻게 살다 보면 다 되겠지. 세상의 상담학 서적들,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출발점은 가족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이 각자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극도로 이기적이 될 수 있는 사람,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늘 그것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우자와 내가 서로 이 삼각형의 밑바닥에서 아무리 서로끼리만 가까워지려 해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석을 아시잖아요. 자석은 같은 그 끼리는 어떡하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가까워지면 어떡하죠? 반발합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같은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나 또는 우리 아내나 나나 같은 극성, 즉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반발하는 거예요. 가까이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가까이 가다 보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튀겨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어디서 만나야 되냐? 꼭지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된다. 여기에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 이루고 싶으시면 남편은 아내가 이 꼭지점에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면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이 꼭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꼭지점으로 가까이 가실 때 그때 완전한 연합, 참으로 아름다운 연합이 유지되고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순간에 결혼식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혼식 이벤트 요란하게 하는 사람 치고 오래가는 결혼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뭐 얼마나 화려하게 결혼식 이벤트를 합니까? 뭐 별하별 그 이 드라마에서 본 것 많아가지고 뭐 그냥 요란하게들 그렇게 이제 청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백만송이 장미, 뭐 천마리 학접구, 뭐 이게 그런다고 그게 사랑이 그게 유지되고 좋은 가정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 치기로 그런 것도 뭐 한 번쯤 해보는 걸, 제가 그걸 다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결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혼식 이벤트가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매 순간 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결혼의 서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의무를 다할 그런 이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 서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즉 남편과 아내 모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책임을 지는 결혼 서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 이런 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을 아마 한마디로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를 배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배우는 삶.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십자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 순간 나를 죽은 자로 처리하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세상적인 기준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전 죽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또 내 왕으로 모셔드렸던 그 순간에 주님 인간 박노찬이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제 안에 사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 그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 매 순간 나 자신을 십자가의 죽은 자로 처리하는 그것에 대한 훈련인 것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말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배워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해서 그 사람이 너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 나를 못 세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 십자가에 세우는 것에 몰두할 수 있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관계, 이 가정, 이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원칙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